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에 붙잡혀 있다 지난달 30일에 풀려난 태국인 5명이 9일 귀국했습니다. 이들 5명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마릿 사응이 얌퐁 태국 외무부 장관은 인질들이 석방되고 귀환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거의 500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풀려난 뒤 건강검진을 위해 이스라엘 병원에 열흘 머물렀습니다. 태국이 인질 6명 가운데 1명을 아직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사웅이 얌퐁 장관은 인질 1명이 여전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다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으며 성공할 때까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지난달 인질들이 풀려난 뒤 카타르와 이집트, 이란, 튀르키예, 미국, 이스라엘 측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본이 피하는 문제를 두고 낙관적인 생각을 9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공영 NHK 방송과 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백악관 회담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의 관세를 두고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생긴 무역전쟁에서 아직 비껴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를 두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취임한 뒤 두 지도자 사이에 소통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람들 죽음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타스통신에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두 지도자 간 통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업무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소통이 있다면서 그런 소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사우디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집트와 요르단은 그런 제안을 비난했습니다. 이집트는 해당 제안이 사우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 말을 일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점령주의적 사고방식은 팔레스타인 형제들에게 팔레스타인 영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팔레스타인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자지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8일 정부 효율화부 도치가 연방재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뉴욕 연방지법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도치가 각 민감한 결제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로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세금 보고와 사회보장 혜택, 연방공무원 급여 내역 등이 있습니다.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새 정책으로 민감한 기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고 해당 시스템이 해킹에 이전보다 더 취약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월 20일 이후 결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운로드한 정보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츠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제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5년 2월 둘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 우정국이 한때 중국에서 오는 소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찬성하는 미국인 비율이 반대하는 미국인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7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비욘세가 3개 부문을 휩쓸었고 개막 공연에 지역 음악가가 출연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세리머니 두 번째 이야기, 뷰의 이야기 미국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제1화,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샘 쿡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 소포 중단. 미국 우정국 USPS는 지난 4일 홍콩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 조치는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철회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우편물 접수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됐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다음 날인 5일 우정국은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국제 우편물과 소포를 계속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정국은 편지와 문서 등은 애초에 이번 중단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는 우정국이 중국 우편물 접수 중단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주요 경제국 간의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방송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우정국은 소포 배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관세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제품에 15% 관세를, 미국산 원유, 농업기계, 대형 엔진 차량에는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폐지했습니다. 소액 면세 조항에 따르면 $800 이하의 상품은 관세나 특정 세금 없이 미국에 반입될 수 있었지만 최근 이 혜택을 악용하는 배송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중국계 온라인 소매 업체인 쉐인과 테무의 성장이 이러한 소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우편물 접수 중단 조치가 지속됐다면 이들 기업의 소포가 미국에 반입되는 데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 당국은 소포 물량 증가로 인해 보안 검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불합리한 억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정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말연시 기간 미국 우정국은 약 30억 개의 우편물을 배달했는데요. 지난해 회계연도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억 3천만 개 더 많은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매일 평균 2,350만 개의 소포를 처리하고 배달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높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시 비자로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재 수십 개 주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에머슨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5%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7%는 이에 반대했으며 19%는 중립적이거나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 조사는 미국 유권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당,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나이, 지역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들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69%가 출생 시민권 중단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5%, 무소속은 38%만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51%가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중남미계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반대했지만 동시에 39%는 이를 지지하는 등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56%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반대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민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 제정된 학교와 교회를 보호하는 정책을 철회한 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이 이러한 장소에서 수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미국인의 44%는 이러한 단속에 반대했으며 41%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인들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52%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었으며 48%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1월 14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67%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그래미 시상식. 세계음악계 최고의 영예로 인정받는 미국의 그래미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올해로 67회째인 그래미상은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음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인데요. 1959년 첫 시상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특별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 LA 카운티 출신 지역 음악가의 개막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밴드 도스의 테일러와 그리핀 골드 스미스였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 살던 집과 악기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이재민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등 자선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상식은 특히나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가수 비욘세 씨가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는 올해의 베스트 앨범을 포함해 세 개 부문을 수상한 건데요. 이미 그래미 어워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로 꼽히는 비욘세 씨는 정말 오래 걸렸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고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9일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 나설 예정인 래퍼 켄드릭 라마는 최고의 노래 Not Like Us로 올해의 레코드, 최고의 랩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신인상 부분에서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에스프레소로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에넬린 클라크가 본명인 가수 세인트 빈센트는 브로큰맨으로 최우수 록,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퍼포먼스,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앨범 등 3개 이상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K-POP 아티스트들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2023년부터는 K-POP 그룹이 단 한 팀도 후보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여러 BTS 단원이 군복무 중인 가운데 BTS만큼 글로벌 팬덤을 가진 그룹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부 전문가가 내놨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전쟁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일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그 내용 또 의도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보죠.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 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낸 첫 공식 비난 담화인데요. 외무성 대변인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한 발언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인 언행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됐다면서 이를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정치적인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의 발언 내용 잠깐 볼까요?
네,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국 언론인 맥인 켈리 씨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현재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을 상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직접 언급한 건 첫 공식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담화의 표현 수위는 비교적 낮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화를 위해서는 적대적인 태도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의도도 있을까요?
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루비오 장관 발언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북한이 이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 외무성이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방침 비난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 연구소는 2일 공보문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 책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전략 국가로서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북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센터장은 북한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오는 3월에 미한연합훈련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연합연습 이전에는 절제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도발의 수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입니다. 4일자인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함께 치러졌던 연방의원 선거 개표가 상당히 늦게 나와서 애를 태웠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연방상 하원의원으로 3선에 도전했었던 미셸 스틸 전 의원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근소한 표차로 졌는데요. 그런데 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주한미국 대사로 거론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 알아보죠.
네, 워싱턴의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이 연방 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네, 자, 미셸 스틸 전 의원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1992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이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미셸 스틸 전 의원은 LA시 소방국 커미셔너, 한미공화당 협회장,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요.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는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또 국무부 다른 고위직 인선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국무부 정무차관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커 전 보좌관은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고요.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14년 동안 북한을 분석한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네.
예, 국무부 정무차관은 전 세계 지역과 양자 정책, 국제기구의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네, 앨리슨 후커 전 보좌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후커 전 보좌관은 트럼프 일기 정부 시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네,
네, 2022년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우고 있으며 침략에 취약하지 않기 위해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인지 위협 감소 혹은 군비 통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동아태 차관보로도 거론된 인물이 있네요.
네, 동아태 차관보로는 마이클 디썸브레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썸브레 전 대사는 인수합병 사모펀드 담당 변호사 출신인데요.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디썸브레 전 대사는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이 인태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국무부하고 국방부의 다른 인사 소식도 들렸죠?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취임 선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차관보는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에서 근무했고요. 연방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무부 동아태국의 중국 조정관 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타이완 담당 부차관보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 전문위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일기 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인선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고위직들이 트럼프 일기에서 국무부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 인사들에게 신뢰를 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국무부 인사는 그들은 전에 함께 일했던 적이 있고 잘 알려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일자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나토 입장부터 들어보죠.
네, 나토 대변인은 4일 BOA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탄약과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고 크루스크 전투에 참여하는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번 북한군 추가 파병설이 북한의 불법 전쟁 개입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파병은 북한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걸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 나토가 우려하는 점은 뭔가요?
네,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 안보에 모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우리 나토 회원국들은 유로 대서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해 언급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에 배치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에 이미 북한군 약 1만 2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가 총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말에 이 정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 약 1,000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파병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국장인 림무성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유언 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유엔 주재 대사인 바실리 네벤자도 지난달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서방국들은 반러시아 주문을 중단하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6일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관련 기사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한인 이산가족 재회를 돕는 법안을 올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케인 의원은 이번에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산가족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법안 재발의를 환영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네, 남북한 간에는 2000년 이후에 21차례 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엔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예,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 문제이며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세리머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영원 기자입니다.
세리머니는 레저 예약 플랫폼 서비스 마이레저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주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부쳐 파는 상품인 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최성락 이사에게 들어봅니다.
외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홍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홍보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금액을 지불을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이렇게 창출 남기고 이윤 말고 나머지로 이제 사업비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딩 뭐 무슨 뭐 디자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외주 사업은 세리머니 초창기부터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들어봤습니다.
그 의류 브랜드가 뭐 어떻게 그만하게 되고 중간에 살짝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찌됐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돈 버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사실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경영학과 중에서도 저희가 다 그 브랜딩 마케팅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그 역량을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 우리 한번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뭔가 포트폴리오도 쌓이고 저희도 뭔가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래도 여기저기서 저희 결과물들을 보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팀장님의 딱 젊은 감각까지 작년부터 딱 더해져서 되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레머니의 외주 사업부는 같은 학교의 후배인 이채원 씨가 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침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공릉동에 그 웰컴 센터라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공항 컨셉입니다. 그 공릉동에 웰컴 패스포트라고 커피 축제 때부터 활용을 하시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팝업 스토어 내에서도 활용을 해야 돼가지고 공항 컨셉으로 아예 꾸며보자. 공릉동을 가려면 꼭 들려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공항 컨셉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면세점 형식으로 해서 뽑기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또 상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을 뜻하는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장은 이 부분에 가장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일단 팝업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기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1층에 딱 문을 열고 나면 우선 앞에 보이는 체크인 카운터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웰컴 패스포트와 티켓을 받으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뽑기 이벤트 그리고 방명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개의 포켓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 방명록을 써서 넣으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이 이렇게 다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증 사진기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시고 또 방명록에 붙이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 팀장은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이 지역 활성화와 또 지역 주민들이 이 공릉동에서 추억을 많이 쌓아가길 바랬는데요.
일단 공릉동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지나가시면 또 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은 참 뿌듯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더불어 세레머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와도 협업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했고요. 또 지역 중앙시장과 자체 막걸리 상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상계 중앙시장과 함께 PB 상품을 이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계 중앙시장이 수락산이랑 불암산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막걸리와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예요. 등산하면 막걸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걸리 PB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양조장과 컨택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맛 밸런스도 조절을 하고 다른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도수를 찾아가지고 출시까지는 못했지만 시음회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상계동 분들께서 언제 출시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취향 분석 저희 지금 수정해야 되는데
그 마이레저 원래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키워드 도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추구미로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레머니의 최성라 기사와 이채원 팀장이 레저 예약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수정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위한 취향 분석을 더 꼼꼼히 살피는데요. 이 팀장은 세레머니에서 외주 사업부 팀장을 맡고 있지만 그 외에도 앱과 관련한 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만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솔직히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을 수 있고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세레머니에서 준비하고 있는 레저 예약 플랫폼, 마이레저와 관련한 행사를 크게 여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고요. 이 레저 스포츠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 그 마이레저 서비스가 정식으로 런칭이 되고 소비자가 모이면 저희만의 팝업 스토어도 열고 편집샵을 최종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저라는 게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체험형으로 저희와의 만남이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레저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획자 김한지 씨도 올해 5월부터 함께한 팀원인데요. 팀 내 분위기가 좋아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딱 들어왔을 때도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옆에 계신 채원님이나 이사님, 대표님들이 워낙에 좀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서 일주일 만에 바로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내적 동기가 이렇게 같이 맞는 것 같아서 더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점이 가장 잘 맞는다고 합니다.
창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최대한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같이 일치시켜서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또 함께 열심히 해나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자체가 인력도 사실 충분치 않고 자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팀원들과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직급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나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팀 내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 세레머니의 팀워크도 뛰어났는데요. 최 이사와 이 대표는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신경 쓰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대표님과 저의 관계가 되게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대학교 때 저는 굉장히 술이랑 노는 거를 좋아하고 대표님이 사교적이신데 저랑 뭔가 취미나 아니면 사생활에서 겹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표님이랑 단둘이 그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고요. 둘이 보면 굉장히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상관하지 않고 서로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 오히려 회의할 때는 둘이 피 터지게 하는데 사적일 때는 더 배려를 해주고 더 존중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창업에 도전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대표님이랑 제가 성향이 MZ가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하셨던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절차가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절차를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반감이 너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거를 지금 같이 구축해놓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회의록 자체도 그냥 막 얘기하는 거랑 이제 회의록을 차근차근 정리해놓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한 여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레저약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세레머니. 앞으로도 레저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계속될 텐데요. 스타트업 세레머니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1화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 55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조지 부시 후보는 1988년 공화당 전당대회 첫 번째 투표에서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 후보는 인디애나주의 댄 퀘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고 공화당 대의원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198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8명의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마이클 듀카키스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텍사스주의 로이드 벤슨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텔레비전은 1988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TV 방송용으로 짧은 홍보물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TV 방송용 정치 광고 중 일부는 상대 후보를 강력하고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줄 광고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V방송용 정치 광고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 측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홍보전을 계속했고 그 결과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가 범죄와 군사 문제를 다루기에 약한 후보라는 인상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 후보 자신은 더 강하고 결단력 있는 대선 후보 이미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가 거의 700만 표 차이로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89년 1월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제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한 이때 국력을 선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40여 년에 걸친 냉전 종식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과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대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도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기억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를 이끌라고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변화를 돕고 금과 비단이 아닌 훌륭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으로 구성된 평온하고 깊이 있는 성공을 축하할 수 있다면 그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라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고 그것은 국가의 얼굴을 더 친절하게 하고 세계의 얼굴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내 친구들,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41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H.W. 부시는 일찍부터 공직 생활과 지도력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풍족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24년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밀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 부시의 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는 성공한 은행가이자 코네티컷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부시는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농구부와 축구부 주장으로 활약했고 학생회장을 맡는 등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청년 부시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가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대학 진학을 미루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자 조지 부시는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조지 부시는 해군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고 해군 폭격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18살에 입대한 부시는 당시 미 해군에서 가장 나이 어린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조지 부시는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조지 부시는 일본군 시설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944년 9월 해군 중위 신분이었던 조지 부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 시설 공격을 명령받고 출격했습니다. 조지 부시의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 일본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는 비행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목표 시설을 공격한 뒤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4시간 동안 구명대 의지에 표류했다가 잠수함에 구조됐습니다. 이 공로로 조지 부시는 훈장을 받았고 전쟁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 쿡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 가수에서 팝음악의 대스타가 된 첫 아프리카계 가수 샘 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arling you. 미국의 흑인 가수이자 작곡가인 샘 쿡이 부르는 You Send Me입니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샘 쿡은 미국 음악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그는 소울 음악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소울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샘 쿡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음색에 그가 팝 음악에 끼친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음악 스타일은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샘 쿡이 이 자작곡 You Send Me를 불러 히트를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샘 쿡은 1931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쿡은 불과 15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19살 때는 당시 이름 있는 복음 음악단 소울 스타러스에서 선창자가 됐습니다. 1950년 그는 악단이 부를 노래를 직접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단에서 활동한 6년 동안 쿡은 자신의 스타일을 소울 스타러스에 가미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복음 음악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는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노래 Touch the hem of his garment입니다. Well, 오랫동안 중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 치유를 받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샘 쿡은 소울 스타러스 단원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지만 그는 다른 노래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복음 음악은 당시 흑인들의 중요한 문화였고 그 사회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팝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로 한 그의 결정은 많은 흑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그 같은 변화는 오늘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흑백 인종 갈등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백인 청취자를 갖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은 흑인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았습니다. 소울 스타러스의 노래를 녹음한 음반사도 샘 쿡에게 팝 뮤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 같은 변신은 소울 스타러스 밴드를 저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 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흑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백인도 혐오하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소울 스타러스가 흑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샘 쿡은 악단을 떠났습니다. 조심스런 결정이었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팝 뮤직의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샘 쿡의 첫 팝 음반은 1957년 킨이라는 조그마한 음반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서 들은 You Send Me입니다.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음반이 170만 장이나 팔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수로서의 그의 능력을 증명해준 이 노래는 샘 쿡의 음반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Darling you send me Baby you, you send me Unless you do, unless you do you send me 나를 반하게 만든 건 바로 그대 당신의 매력에 빠지게 한 건 바로 그대 잠시인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요 이제 그대와 결혼하고 싶어요.
샘 쿡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1959년 그는 흑인 음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음반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SRA 레코드였습니다. 또 음악 출판사를 차려 그의 모든 노래 판권을 이 회사가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흑인 음악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은 음악가들은 사업상으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퀸 레코드를 갖고 있을 때 나온 히트곡 중 하나가 원더풀 월드입니다. 역사도 잘 모르고 생물학도 잘 모르고 과학책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알아요. 얼마나 황홀한 세상인가요.
1960년 샘 쿡은 대형 음반사인 RCA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은 흑인 음반사 사람이 그렇게 큰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RCA로 옮긴 후 샘 쿡은 히트곡을 많이 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들으신 Bring It On Home To Me, 우리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입니다. 그가 흑인 교회 다닐 때 시작한 음악적 표현 Call and Answer, 부르고 응답하라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1962년 샘 쿡은 RCA에서 인기 있는 새로운 댄스 트위스트 곡을 내놓았습니다. 곡목은 Twist in the Night Away입니다. Let me tell you about a place somewhere up a New York way where the people are so gay twisting the night away here they have a lot of fun put trouble on the run man you find the old and young twisting the night away yeah twisting
1964년 12월 인기 높은 샘 쿡의 생애는 갑자기 종말을 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그가 한 여성과 투숙했던 모텔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것입니다. 총을 쏜 사람은 모텔 관리인이던 한 여성이었지만 여러 사람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 사건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3살. 그의 사망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도시의 네 구역에 걸쳐 줄을 서서 그의 시신에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저세상 사람이 됐는데도 생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노래 두 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 A Change Is Gonna Come, 변화는 온다입니다. 성가와 팝을 혼합한 강렬한 이 노래는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투쟁의 노래로 불리웠습니다. 팬들에게는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 노래가 마치 자신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음악인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샘 쿡을 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인 100명 중 16위로 꼽았습니다. 가수로는 4위로 꼽았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3위로 선정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는 그가 살았던 동네 거리를 샘 쿡 웨이로 명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음악에서 팝 음악의 대스타가 된 첫 아프리카계 가수 샘 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